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실반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누가는 말씀드린 대로 거의 사가에 준하는 기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그 당시에 주변에 어떤 환경이었고 누가 각각 책임자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정치적 지형 지평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디베리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이 디베리오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죠. AD 14년에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는 AD 지금 보니까 15해째에 지금 요한이 생애 사역을 시작하는데 15해를 더하면은 AD 29년이 되죠. 그때쯤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보면은 AD 26년에서 36년까지 빌라도 총독을 해요. 예수님이 그 사이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이 제도권 종교의 그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교주 노릇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나스는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종교적 시스템을 쥐락펴락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 다섯 명이 다 대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이 안나스가 이 AD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사위를 또 AD 18년부터 36년까지 가야바 사위를 또 대제사장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총독의 임명권에 해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종속적이 되고 만 것이죠.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고, 물론 임명권자니까 해임의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다 나중에 해임이 돼요. 어찌됐건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종교 시스템 전체를 손에 장악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을 본인들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빈들의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화려한 것, 웅장한 것, 그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려나? 하지만은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 주님께서는 계속 진노를 쏟아부었던 우리가 구약시대 예언자들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성전이라, 성정이라 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성전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광야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광야로 가십시오. 아니 광야에 있으십시오. 화려한 곳에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이 임했던 광야는 모세를 불렀던 곳이에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도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던 것도 광야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승천한 장소도 요단강변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광야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뭐 한국에는 광야가 보기가 쉽지 않죠. 전부 산지니까. 나라의 70% 산지인데 뭐 광야가 쉽습니까? 그러나 그쪽 중동지방을 가신 분들은 보면 알겠지만 광야, 사막, 빈들 대부분이에요. 그리 들어가면은 사람의 흔적도 없어요. 정말 광야를 조금이라도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직 위로만 뚫려 있는 곳, 사방에 인적이 없는 곳, 사방에 사람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아 여기가 광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방에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여기가 광야가 아니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야 광야인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임하지 않고 가야바와 안나스와 같은 대제사장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고 이제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한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 메시지가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죠. 아니 모든 선지자 예언자에게 임했던 말씀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뭐 선지자에게 임하는 메시지의 전부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다가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 돌이키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목적이에요. 여기 뭐 우리가 일일 운세를 발견합니까? 내 인생의 운명을 발견합니까? 내가 뭘 여기서 발견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이 인생의 대로와 같은 이 큰 길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돌이키라. 이게 이 성경 한 권 얘기의 메시지예요. 구원이란 가던 길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길만 돌이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돌이키면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차원은 위차원에서 보면 다 내포된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모든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만 돌리면 마음만 고쳐먹으면 가던 길만 돌이키면 거기가 곧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세례를 받으라 이건 진짜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세례를 받으라. 이거는 이방인처럼 자복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불쾌합니까? 예. 지금 저보고 누가 와서 말이지, 너 다시 세례받으라. 그러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와서 그 메시지를 줄곧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회개 세례를 받으라. 물 세례를 받으라. 그것도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고 죄사함을 받는 것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은 예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 정결케 하고 신부처럼 단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신방을 차린 사람은 신랑이 와야 신방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의 소명을 이렇게 40상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인용한 거예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암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로마 황제가 가더라도 모든 길을 곧게 합니다. 저희들 어릴 때 뭐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동원되면은 뭐 누가 국가 원수가 지나거나 해외 원수 정상에 오면은 난리도 아니잖아요. 전부 아침부터 가서 뭐 공항에서부터 연도에 줄 서서 말이죠. 태극기 하고 뭐 그 나라 깃발 들고 흔들어야 되고. 그리고 공사가 오기 전부터 대대적으로 진행이 돼요. 다 길을 곧게 합니다. 누가 온다는 신호예요. 높은 사람이 오는구나. 그러면 그냥 낮은 곳을 이렇게 도두어서 평탄케 하고 좀 높은 곳을 깎아서 평탄케 해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평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마치 카펫을 깔아놓듯 그렇게 하는 게 앞에 앞서가는 선구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카펫 까는 거예요. 길 까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소명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먼저 구원받은 자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소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양탄자를 걷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한 일이죠. 우리 구원받으면 이제 양탄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니, 구원받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 까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기 위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나 혼자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으되 썩어지는 밀알이 되기 위해서는 땅에 파묻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어떻게 거두겠어요? 그러니 나는 나 하나로 족하다. 나는 다른 사람 열매 맺는 꼴 보기도 싫다. 그러면 구원 받나 봐세요, 오늘. 나는 구원 아무리 봐도 이게 싫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는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의 일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구원을 본단 말이에요.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내가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 않습니까? 이때 본다는 뜻은 정말 그야말로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본다, 듣는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면 경험됩니다.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올해 하나님을 힘써 안다가 구원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귀로 듣는 구원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전파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8절, 9절이에요.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받으러 무리가 나왔어요. 무리.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온 것이죠. 세례요한의 사역은 갈릴리에서부터 이 남쪽 사해에 이르는 요단강 주변에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한 걸로 되게 봅니다. 어쨌든 회개하라 하는 이 단순한 메시지에 돌이키라 주의 구원을 보리라 하는 이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모인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다 회개하냐? 다 회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나온 무리 중에서 어떤 자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 나온 무리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 한 6천 명 정도, 이스라엘 전체 한 6천 명 정도, 대단한 종교 특권층이에요.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사두개인들은 그보다 더 작은 숫자죠. 그런데 이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찔렸는지 어찌 됐는지 여기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온유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입에 담지 못할 욕이죠. 왜 진정한 회개 없이 회개 세례를 받고자 하느냐. 그 얘기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세례를 받든지 해야지. 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이 지금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면서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이 길거리 있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제는 뭐 찍혀 버려지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 야, 이런 얘기를 했으니 뭐 세례 요한도 참 대단하죠. 제가 여러분들 앉혀놓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발 밑에 있구나. 저는 그날로 끝이에요. 뭐 더 이상 설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못해서 성경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도끼가 발 밑에 있답니다. 도끼가 발 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되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세례입니까? 뭐가 회개입니까? 뭐가 구원이에요? 지금 살던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옷 두 벌 있으면 네 벌 만들지 말고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씩 갈라입으라는 거예요. 저 양복장을 열어보고 아이 큰일 났네 이거. 누구에게 나눠야 되나. 세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세금으로 마땅히 거둬야 할 것 이상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뺏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회계라는 게 월급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받은 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저는 선진국이라는 데 가보면 우리도 잘 사는 나라 별로 없더라고요. 옛날에 가보면 그들은 다 월급 가지고 살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은행 통장에 보면 몇백 불밖에 없어요. 우리는 드러난 소득보다도 드러나지 않은 소득이 많거든요. 모든 직종에서 모든 직업에서 이게 음성적인 거래가 있고 소위 이게 검은 돈이 흘러다니고 지하경제라고 하는 규모가 커지고 그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 아니에요? 되게 그거 없애는 건 간단한 거예요. 각자 월급만으로 사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월급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월급만 가지고 오면 부인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본인도 볼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남편을 닦달해서 더 가져오게 하는 게 부인의 능력 아닙니까? 참. 회개란 게 뭐냐? 제가 이 은혜를 받고 이 말을 읽고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다시는 내가 이 이제 촌지를 받지 않으리라. 안 받는 게 훨씬 힘들어요. 세 번, 네번 가져옵니다. 밤에 집까지 찾아와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쓰세요. 우리 세상이 그래요. 지금 안 그럴 줄 아십니까? 제가 액수 단위를 한번 쭉 조사를 했어요. 아, 공이 하나씩 더 붙어요. 기관이 높아질 때마다 공이 하나씩 더 올라가요. 뭐 지금은 뭐 구조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백성들은 이 정도 메시지를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가? 근데 세례 요한의 또 위대한 점이 뭡니까? 우리는 자꾸 저보고 그리스도십니까? 하면 그냥 웃고 말죠. 막 고개나 끄덕끄덕하고.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랬냐?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다.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소리일 뿐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 채 하지 않는 것. 그런데 한국에는 얼마나 그리스도인 채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다 뭐 손가락 정도 불과한 주제, 달이나 가르치고 있는 주제에 달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속으면 큰일 나요. 인간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올해도 성경 속에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발끈도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왜 그러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요. 나는 물 몇 방울 그때는 침례죠. 요단강에 가서 침례 물론 했는데 본인은 물로 세례 주지만 예수님 오시면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세례를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례 받은 데도 세례 교인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여러분 세례 물론 받아야죠. 그러나 성령 세례를 꼭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준다. 물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당시 선생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와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자, 18절 이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고라의 백성에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다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제수를 아내로 취하고 결혼하고 자기 또 부인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뭐 레위기에 다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했으니까 다 비난한 것이죠. 그랬더니 옥에다가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고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버튼 터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그도 빈들로 나가십니다. 왜 힘을 모아서 헤롯에게 이렇게 항의를 하지 않고 왜 그랬는지 한번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주제예요. 저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빈들에 있는 사람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광야 속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훗날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가장 축복의 장소,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 시간보다 더 복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보다도 인생에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위대한 분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분과 동행하는 것 이상 더 위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솔직해야 할 것은 믿음 안에서도 우리는 작은 죄,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더 쉽게 무너져요. 더 빨리 위선적이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계속하는 한 주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죄 안 짓습니까? 왜 죄 짓죠? 죄 짓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님께 고백할 따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그분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누구 추천사를 하나 써달래서 밤에 책을 하나 짧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제목이 예수 보혈 구원 책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읽고 감동했습니다. 나오면은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그 세 단어면 충분한데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렵게 만들어놨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냐. 예수, 보혈, 구원이면 우리의 신앙은 족한 줄로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어진 이런 덕지덕지 누더기처럼 되어버린 신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예수 이름 한번 부르면 되는 것이고 그분 보혈에 힘입어 능력받으면 그만이고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 그만인데 하나님 일상의 삶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 빼앗지 않고 정말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나누어 입고 그냥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지속하면 될 터인데 무엇가 그렇게 훈련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직분도 많고 책임도 많은지 주님 이 복잡한 것 다 걷어치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힘써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힘써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으셔서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옷 입은 자마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옷이라도 그 옷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 입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세례 요한처럼 단순하게 돌이키라 정직하라 그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충분하다고 말하는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이 자리 고기 속인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